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보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곤충이나 어떤 것도 다 성장이 완성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나 상상이 잘 되시죠? 처음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수준, 또 보여도 정말 아주 작은 차원에서 결합되고, 그리고 점점 더 그것이 이제 자라가서 어떤 생명의 이제 본연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죠. 정말 생명의 신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우면서도 보면 그 작은 씨몇개안 되는 것 이렇게 뿌렸을 뿐인데 땅 속에서 양분과 온도와 수분만 잘 유지되면 싹을 내고 얼마 안 되어서 깻잎도 나오고 고추도 나오고 하는 그런 먹음직스러운 채소로 자라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작은 씨앗이 잘 커서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완성품으로 자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또 땅이 안 좋아서인지 어떤 연유에서든지 자라다가 이제 금방 말라버리거나 죽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싹과 잎이 잘 나오고 있었는데 그 플로리다의 그 이제 다람쥐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갉아먹는 걸로 다 갉아먹어버려서 결국 기대했던 그 수확물을 이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죠. 우리 교회 우리 지난 작년에 해바라기를 이렇게 심어놨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크고 멋있게 자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해바라기들이 전부 다 고개들을 숙이고 있는 겁니다. 봤더니 이 다람쥐 녀석들이 전부 그 해바라기 씨앗을 다 파먹은 거예요. 근데 그 높은 데를 정말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파먹는데 예술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감탄하고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해바라기가 이제 완성품으로서 지구시를 잘 못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하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이제 씨앗처럼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그 씨앗들이 결실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맺지 못하는 여러 경우들도 있다. 그것을 지금 일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실제 소재들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비유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조금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뭐 수십 개가 있다고 합니다. 7, 8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비유를 들은 소재들을 보면 당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일상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잘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농경사회의 농부들에게 익숙한 뭐 곡식과 가라지라든지 겨자씨라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 주부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빵을 구울 때 쓰는 뭐 이스트 그 누룩이라든지 또 어부들에게는 뭐 그물이라든지 이런 뭐 진주 그런 거 비유들을 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소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의 한 30개 정도가 이 소재를 사용하셨다고 해요. 돈입니다.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되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돈을 사용하셔서 비유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주님은 그냥 본질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단면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소재들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실까? 그것은 그런 그 의아함이 들수 있지만 그러나 단면이라 할지라도 그한 측면을 잘그 특징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그대로 다 예수님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면은 이 세상에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은 정말 그 본질과 또그 생명에 관한 그런 것에 있어서 정말 말로 해서는 전부 다 설명이 될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단면이라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소재들을 사용하시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그 10절 이하로 보시면은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그 비유를 듣는 사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 알아듣고 더 명쾌하게 더 깊게 이해하라고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참 이상한 말씀으로 들리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게 완악하다라는 말은 뭐 못됐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선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하나가 단어가 툭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부분적인 것이 들려오면 그것을 곡해하고 뒤틀어보는 그런 어떤 영적인 교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씨앗처럼 떨어진다고? 참 뭐 그런 게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 나라면 적어도 별똥별처럼 무섭고 활활 타면서 떨어져야 그게 하나님 나라지. 이렇게 시비를 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은 깡패들은 그랬다 그러죠. 예수를 믿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뒤트는 거죠. 그죠? 그러나 똑같은 것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차라리 그 지점에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지 않는 게 더 낫죠. 뭐 이건 뭐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죠. 어떤 영적인 진리도 말로 설명할 때는 부분적인 것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것을 거기다가 뒤틀고 곡해하고 말꼬리를 잡으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시비를 거는 사람은 더 이상 못 알아듣는 게 낫죠. 아예 그냥 대화를 멈추는 게 낫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라고 그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살피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또 우리 삶에 대한 연결을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네 종류의 밭이 있다 이것이 나오죠.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 밭에,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이렇게 네 종류의 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들이 와서 금방 쪼아먹어버렸죠. 그래서 주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먼저 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19절은 슬라이드에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사탄과 그 세력들이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으로 뿌리를 내릴 기회조차도 없는 그런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서도 금방 다른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씨앗으로부터 이 생명이 태동되는 것조차, 기회조차 기대할 수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흙이 얇아서 싹이 나오긴 나오는데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수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뒤에 20절, 2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는 받았다 이것입니다. 딴 얘기하진 않아요. 적어도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들은 말씀을 곧 포기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망각해버리고 포기해버린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하시죠. 뿌리를 내리고 싹과 줄기를 내긴 하죠. 근데 자라다 보니까 온통 무성한 가시라서 더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결실을 맺질 못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더 말한다면 세상 속에서의 경쟁으로 말미암은 불안, 또 조바심 이런 거에 붙들리고 또 꼼수가 자꾸 자신을 유혹하고 또 탐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씨앗이 도무지 자랄 수가 없는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실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그죠? 이런 외부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결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결실이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참고로 여기서 100, 60, 30 이런 숫자는 그 차이의 의미가 없습니다. 뭐 30배나 100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만큼 풍성한 결실, 기대치 않았던 그런 수확이 거두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씨앗에 비해서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얼마나 더 풍성하고 더 왕성한 것인가를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네 밭에 대한 적용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되겠는데요. 이 네 개의 다른 환경들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네 종류의 밭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확실한 거 한 가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좋은 밭이어야 한다라는 것 다 인정하시죠? 그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이죠. 마음이 좋은 밭이라는 것은 세상 염려가 와도 안 넘어지고, 유혹이 와도 이겨내고, 환난과 박해가 와도 뚫고 극복하고 일구어내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좋은 땅이 하나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이 네 밭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떤 핑계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는 사람의 마음 또는 뭐 인격,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만 늘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흔히 이 비유를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길가 사람들이 있구나.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돌밭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가지덤불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다. 좋은 밭이 되십시오. 아멘. 하면 이제 이 비유로 굉장히 그 좋은 은혜로운 결론을 내리곤 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좋은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사람들을 네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해내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에서만 결실 맺는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세 땅에서는 결실 맺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결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잘 투신해야 한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 앞에 그 인생에 내 앞에 그 세 가지 좋은 땅을 제외하고 세 가지 땅은 어떤 것이든지 결실을 맺지 못하는데, 씨를 받았는데 하늘로부터 얻어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이 말이죠. 이 네 가지 땅의 종류들은 각자가 자기 개인의 인생 속에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캠퍼스에 잔디밭에 앉아있는데 한 전도자가 제게 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저는 완벽한 길가밭이었습니다. 뭐 들은 척도 안 했고 그냥 그분이 전한 말씀을 그냥 사단이 뭐 여기 오기도 전에 그냥 확 낚아채버렸습니다. 그냥 귀찮기만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한지요. 근데 그 후에 정말 주님 자비하셔서 대학 3학년 때 제게 다른 전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에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어떻게 제가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좋은 밭입니까? 아직 모르죠, 그죠? 받아들였다고만 좋은 밭 아니죠. 받아들인 건 네 밭 다 받아들였죠, 그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이후로 제가 어떤 때는 교회 다니면서 알아는 들었는데 더 이상 이해도 안 가고 또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아, 교회 가면 맨날 저 소리 하는데 저거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시기를 지냈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의 상태죠. 어떤 때는 말씀 듣고 도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웬걸 내 자신과 외부의 상황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면서 나를 후퇴시켜버리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밭이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런 경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인생을 영적 여행으로 본다면 항상 좋은 밭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믿다가도 돌밭에서처럼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시떨기 속에서처럼 모든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지고 살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또 자식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자신의 계획과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이런 등등 뭐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종류의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도 염려를 안 하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내가 눌리지 않는 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작은 것이라도 이 재물의 유혹 같은 것도 그래요. 난 재물의 유혹 없어. 하지만 우리는 금방 알아요. 동전에서 우연히 쿼터가 몇 개가 발견이 되면 기뻐한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거 있으면은 이게 웬 떡이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유혹의 한 단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 매우 큰 원인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럼 성도의 인생은 실로 돌밭과 가시떨기 속에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땅들은 천부적으로 우리가 갖고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운명적으로 우리가 갖게 된 나는 이 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시면서는 좋은 밭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되는 좋은 밭에 대한 사모함과 간구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좋은 밭이라는 것은 천성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끊임없는 동행 속에서 기경이 되는 밭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일군다고 해서 일궈지는 좋은 밭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면서 나의 마음밭이 조금씩 돌도 이제 속가져 그냥 던져 버려지고 그다음에 잡초도 있던 거 뽑아지고 위에 뭔가 이렇게 햇빛을 막는 것 있으면 그거 다 전지해서 잘라버리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좋은 밭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제가 우리 인생에 여러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 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구별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우리 자기의 인생에 이제 씨를 부지런히 뿌려주십니다. 그 씨는 나의 인생 어디에 떨어집니까? 첫 번째로 성품과 인격의 밭에 떨어지겠죠.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담고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성품에다가 주님의 씨앗을 뿌려주시겠죠. 또 나의 안목과 가치관, 우리가 항상 뭐 뒤틀리기 쉽고 그리고 굉장히 협소하고 한 그런 안목,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잘 정립되지 않아서 혼동스러운 그런 가운데, 그런 밭에 주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주시겠죠. 또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도 그러하고 교회 와도 그러하고 가정에서도 물론 그렇고요. 그런 관계의 밭, 1대1로 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관계의 밭, 백동욱 집사님과 저의 관계의 밭에 주님께서 주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또 나의 전문 분야, 가정, 또 직장 이런 것 같은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라든지 거기에도 늘 뿌려주시죠. 어떤 때는 저의 습관과 태도 속에 주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교회 봉사라는 밭에 주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성가대 오늘 찬양 정말 은혜로운 찬양했죠. 주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져서 줄기가 나오고 싹이 돋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가대 찬양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씨는 받아들이고 또 그것은 뭐 어떤 인생의 역경이 있든지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때 결실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러 다양한 밭들 내 인생에도 보면은 정말 수십 가지의 밭으로 아마 적어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당장 적으라고 정말 말씀드리면 그렇게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결실이라는 것이 좋은 밭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결실이라는 것이 그냥 풍성하고 우리가 보기에 그냥 좋은 것 그리고 많은 것 그리고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질이 좋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인생에서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여기서 제가 선을 긋고 말씀드려야 할 것은 뭐냐면 그 결실이라는 것은 그 좋은 결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방식 이런 것과 다 결부되어 있어야 그것이 좋은 결실로서 튼실한 그런 수확물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과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별도의 결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말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지금 현재 나의 마음, 생각 이런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나의 삶 속에서 기대하는 결실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부터 시작해서 풍성한 가치를 품을 수 있는 열매로 맺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 가운데 나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방식으로인가? 아니면 내 나름대로 착하고 열심히 하면 또 나의 어떤 재주를 잘 부리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갈래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어질 것 거둘 때는 어떤 때이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을 때입니다. 자, 썩어질 것이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치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길게는 우리 인생 전체 뭐 70년이면 70년, 80년이면 80년 정도의 가치를 주는 뭐 그 정도까지 썩어질 것에 포함됩니다. 성도의 본질에 안 맞는 이게 로우 그레이드 가치라는 거죠. 그 앞으로 맺을 100배, 60배, 30배 결실에 해당하는 것에 비하면은 전혀 이거는 뭐 가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가치. 그런 것은 없어도 충분히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는데 그것에 그냥 목매달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로우 그레이드 가치.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두 가지의 상반된 결실이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상반된 결실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이냐 이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다른 두 가지의 반대되는 결실이 맺혀질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을 정말 잘 잘 구별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자기 육체를 위해서 하면서도 성령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육체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후자가 더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안목을 좀 더 넓게 띄어야 됩니다. 자기 이건 뭐 나를 위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를 위한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제가 몇 번 전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헤아리셔서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성령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존재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생에, 그죠? 영생의 이 축복을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과 에너지 또 그것에 관계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잘 맞추고 그리고 쏟아붓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죠. 그렇다면 좋은 결실이라는 것은 그 좋은 결실과 관계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 봉사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직분자로서의 소명이 있죠. 그것을 하면서도 더 깊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재발견해내야 나의 오늘의 소명이 살아있는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결실이라는 것은 내 삶이 강화가 되고 내 능력이 높아지고 소유가 늘어나는 것, 이건 좋은 결실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오히려 내 삶이 약화되고 내 능력이 낮아지고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결실을 맺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소유와 성취가 강해지고 많아져도 끝내 영적으로는 파멸된 상태로 맞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생존에는 다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뭐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나를 포로로 사로잡는 상황이 온다면 결코 그것은 결실을 맺을 수 없는 삶입니다. 진정한 결실이 아닌 것은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충만함을 맛볼 수 있죠. 예배드리고 정말 하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죠. 죄사함을 경험하면 우리 영혼의 신선함을 누릴 수 있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결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결실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지 이것 자체가 결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정도에서 내가 결실을 얻고 내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향해서 가게 하는 동기부여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열심히 일해서 재력을 늘리고 승진도 하고 사람들에게 또는 뭐 여러 뭐 각계각층에서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감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와 의미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정으로서 전환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고 그 나라의 왕에게 결국 인정받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결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로서 재발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결실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에 대한 끌림과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죠. 근데 돌밭이나 가시덤불에서 만나게 되는 방해물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종종 너무나 미미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야, 그게 중요하냐? 지금 내게 이게 중요하지. 이러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의식이 안 되는, 그런 정립되어지지 않는. 그리고는 자꾸만 그렇게 할 때마다 그 사인은 뭐죠? 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증거는 뭡니까? 내 자신 안으로, 내 세계 안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끊어지고, 그리고 오직 내 거, 내 거, 내 것만 중요한 것. 예전에 교리적으로 이해가 부족할 때는, 뭐 아직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결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유무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각자가 다 거듭났다라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저 사람이 거듭났어, 거듭나지 않았어, 온통 이거에 팔려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에 빠져들 염려가 커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자신의 문제들을, 자신의 돌밭, 그죠, 상황, 가지던 물 상황,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나누고, 또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새 언약 공동체의 특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괴로운 문제인지 몰라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격려하면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혼자 끙끙거리다가 결실을 눈앞에 두고도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 이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면, 영적인 눈을 뜨고 그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행실과 또 마음에 있는 모든 가치와 생각들이 다 밝아지고 변화된다 이 말이죠.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옛날 수준에 자꾸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눈이 계속해서 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얼마나 되어도 그 상관없습니다. 오늘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가 열려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부른 찬양의 골자이죠. 눈을 가리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고 자신의 주장이고 자신의 만족입니다. 나의 욕심이고 버릇이고 습관입니다. 세속적인 것에 대한 현혹, 일시적인 가치에 대한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무조건적인 헌신, 헌신을 거기다가 막 무조건적으로 하니까 우리 눈이 띄어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혼자서 5분, 10분, 15분이라도 정말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제가 꼭 그거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신이 처한 바로 그 현재의 상황 속에서 주님 나라에 대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가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가 장차 수여할 놀라운 결실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 눈이 뜨이고 자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해주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늘 동행하시는 성령께 그것을 간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께 계속 부탁하시고 의탁하시면 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시면 됩니다. 여러 영역에서의 좋은 결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관계라는 그런 밭에 예를 들어서 좋은 결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계의 영역, 이것이 하나의 밭입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드리면 밭입니다. 관계의 밭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부터 정리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잘 기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가장 현명하게 관계에서의 결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긴 얘기가 될 수 있는 주제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죠. 가장 가까운 관계란 어떤 관계이죠? 먼저 수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뭐 자꾸 끼어들게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뭐 목사도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내 신앙의 무슨 선배들 끼어들어서 안 되고, 자식도 끼어들어서 안 되고, 아무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말 순결하고 맑은 것이어야 됩니다. 아무 티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버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직적인 관계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이제 수평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사이는 누구죠? 가족간이죠. 부부간이죠. 부모 자식간이죠. 형제간이죠. 내가 맺고 있는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라는 밭 속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안에서 자신의 자의대로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이제 씨 좀 많이 뿌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뿌려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상 풍성한 은혜로 내리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씨를 뿌려주시는 작업이거든요. 씨를 뿌려주시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 씨앗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땅에 묻혔다가 싹이 나오고 줄기가 세워질 때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씨를 뚫고 나올 때 그 싹이 얼마나 큰 힘을, 정말 사력을 다하는 힘으로 뚫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힘은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버거울 정도의 큰 것이죠. 나의 생명을 눌러버릴 정도의 큰 힘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줄기가 굵어지고 가지가 풍성해지려면 얼마나 큰 성장통이 따라오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자식 관계에서도 우리가 인격의 충돌, 이거 부부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 자식관 관계에서도 인격의 충돌이라는 그런 과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인격의 충돌일 때 성장통입니다. 서로 다른 인격끼리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서로 각도가 다른 모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살면서 어떻게 찌르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성장통 기간에 부모와 자식 지간에도 괜히 걱정스럽고 정말 괘씸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정말 어이구 흔한 얘기 있는데 제가 그건 안 하겠습니다. 자식이 뭐다라는 거. 그럴 리가 없는데 사실은, 그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해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본위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자꾸 내가 뭘 해서 고쳐보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오래 참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오래 참는데 속으로는 부글부글하면서 이를 악물고 그러고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적인 평강과 고요함을 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말씀드렸죠. 정말 나의 마음과 태도가 수심이 깊은 호수와도 같이, 정말 뿌리가 깊은 나무와도 같이, 정말 어디를 쳐다보아도 다 품을 수 있는 망망대해와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과 고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이 일시에 될 수 있느냐? 못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므로 내적인 평강과 고요의 맛을 보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치니까 이게 관계가 좋아졌다. 저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우리 관계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아이들의 말이에요. 우리의 관계에서 정말 결실을 맺게 하고 좋은 관계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해도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만나도 두 사람이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인간이 그 관계의 결실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충돌이나 어떤 성장통이나 어떤 과정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 평강과 고요를 구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상대가 변화해서 관계의 결실이 생기지 맺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대치 않았던 그런 풍성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결실의 핵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관계를 갖든지 나의 그 밭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밀착되는 친밀감입니다. 이것이 결실의 핵입니다. 이 핵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내가 누리게 되는 그 친밀감이 이거는 특권이구나. 정말 이거는 함부로 누릴 수 없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이로구나. 이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감 때문에 그것이 나의 특권이고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결단이 나올 수 있는 바로 그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을 받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게 하고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러 영역의 밭에 씨를 뿌려주십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대로 은혜의 씨앗들을 내게 정말 풍성하게 오늘도 뿌려주고 계신다. 엄청나게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있는 다양한 밭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풍요로운 결실이 맺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이 풍성한 결실로 가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기경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 의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